우리가 지난주에 바울과 실라가 갈라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1차 때 방문했던 지역을 거꾸로 올라가서 사역을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6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그들이 루스트라라는 곳에 갔는데요. 이 루스트라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사역을 하다가 큰 박해를 받았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 루스트라에서 디모데와 그의 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어머니 유니게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라는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니 이것은 내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받은 것이라 라고 바울이 칭찬하는 내용을 쓴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곳에 분명히 디모데라는 이 청년이 루스트라와 이웃 지역 이고니온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다 라고 2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그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만나고 아마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만나겠죠. 그래서 디모데를 2차 전도여행에 함께 동행하는 것을 권해서 이제 3인조 선교팀이 출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이제 데리고 떠나는데요. 그런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먼저 유대인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면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상당히 거리끼고 신변화가 배척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루스트라를 거쳐서 다른 성들로 계속 옮겨가게 되는데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1차 때 방문했던 교회들을 다녀보고 그들을 더 권면하려고 했던 것임을 우리가 그 15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2차 전도여행도 그 목적지가 소아시아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행선지인 갈라디아로 갔을 때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6절 이하를 보시면은 그들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시아라는 단어는 지금의 우리의 아시아가 아니고요. 터키 서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지역들,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밤빌리아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고 터키 서쪽, 에베소가 그 중심지가 되는데요. 에베소는 거의 해변 쪽에 있죠. 아시아를 말하면서 사실 바울은 그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이 길리기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길리기아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 수리아 바로 위에 있고요. 이 아시아는 제 서쪽에 있는 에게해 연안을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 아시아인데 바울은 계속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은 또 무시아 피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무시아 비두니아는 북쪽 소아시아를 말하는데 그쪽으로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도 못 가게 하고 북쪽으로 가는데 그것도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7절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를 망설이다가 동쪽으로 가지 못해. 동쪽으로 갔으면 뭐 이란이나 지금 페르시아 쪽으로 갔겠죠.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로아는 사실 아시아 제일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 드로아는 빌립보로 넘어가는 즉 그리스로 넘어가는 배들이 출항하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갔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진로를 막으셨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곳이 드로아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드로아에 갔더니 갑자기 밤에 바울이 꿈을 꾸는데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에게해를 건너와서 그러니까 소아시아 터키에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로 지금 다시 마게도냐가 됐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청하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우리는 아시아에서 계속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마게도냐에서 이런 마게도냐로 가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루스드라를 떠나서 드로아에 올 때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는구나. 내가 몰아간다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갑자기 뭐 계시가 나타나서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론가 뭘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보통 그 drive라는 말로 쓰고요. 또는 다른 단어들을 쓰는데 배가 항해를 할 때 바람이 불어서 바람과 물결 때문에 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밀려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끌려간다, 밀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실제로 성경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늘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요. 그렇게 번역이 안 되는데요. 이 단어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All scriptures are God breathed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걸 우리가 해석을 번역을 하면 Inspired by God 또는 Holy Spirit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또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그 감동으로 되었다는 그 단어가 breathe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바람을 불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단어가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호흡 또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영감을 주실 때에도 그냥 뭐 이걸 받아 써라 뭐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자들을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inspire 또는 breathe라는 단어를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드로아까지 가는 과정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부르기아로 가고 갈라디아로 가고 또 무시아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계속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날씨가 나빠져갖고 서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서쪽에 폭풍이 몰아칩니다. 할 수 없이 서쪽으로 못 가고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또 다시 남서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공사 중입니다. 물론 그때는 공사가 도로 공사 지금처럼 안 했겠죠. 그래서 가는 길이 막힙니다. 우리가 이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에베소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그쪽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남아있는 길로 가다 보니까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습니까? 오다 보니까 스테이클리까지 왔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기 오고 싶어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영원토록 살려고요? 이제 드디어 졸업하고 떠나게 됐는데 오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 하나님이 항상 내가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셨다라고 간증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사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요. 대학을 갈 정도까지? 근데 요즘은 한국이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때는 대학 가는 것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할 때부터 그게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면접을 봤는데 뭐 인성이 나쁘지 않은 경우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학교를 다닐 때는 몰랐는데 사회생활 하면서부터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잘 가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참 기묘하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다 보니까 스테이크한테 내가 왔는데 또 이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 아마 이제 졸업을 앞두고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정하고 가려고 하는데 일이 꽉꽉 맥히는 체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바울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서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후일 수도 있고 길의 사정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박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결국 가지 못하고 가기는 갔는데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제일 북쪽에 있는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서 전도하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밤에 환상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꿈을 꾸고 그 환상을 본 후에 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보내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해석을 했다고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미치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들은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육로로 아시아를 다니면서 지금의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계속 순례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자기들이 편하게 생활했던 홈그라운드를 이제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마게도니아라는 새로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바울이 드로아까지 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이것을 성령의 간섭으로 인터벤션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디바인 인터벤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다. 신적인 간섭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갑자기 이렇게 길이 막힐 때가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으시고 어떤 때는 열어주십니다. 그렇죠? Close and open이라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제일 자주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굉장히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길이 안 열리는 것 같은 때는 또 할 수 없이 밀려서 어디로 가게 되는데요. 가보니까 거기가 참 좋은 곳이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전히 지금도 나는 불행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밀고 밀어오셔서 드라이브 해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계속 반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여기 아닌데요.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 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있지 않으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180도 바꿔서 아 이거 하나님 참 제가 힘든데 그런데 여기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입니까? 이곳에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곳입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상황이 바뀝니다. 사실 우리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곳으로 순종하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결단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이 여자인 줄 알았는데, 이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 자꾸 하나님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 한번, 스윌러 생각했죠. 복종은 홀로 있기에서 나온다. 그럴 때는 한번 하루고 이틀이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좋은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걸 막으십니다. 예, 고요히 여러분 필요하면 금식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왜 이 길을 막으시는가를 생각하면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열린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됩니다. 즉각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요. 자, 지금 터키 서부의 맨 위에 드로아라는 항구에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아직도 그 항구에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보면 거기에서 배를 타고 넘어가면 빌립보가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전에 그리스의 북부였고 지금은 마게도니아가 새로 독립을 했죠.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빌립보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도시가 데살로니카입니다. 이 빌립보는 당시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로마 식민지로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는데 군사도시였고 대부분 로마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곳은 아시아에는 회당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니아를 넘어간 곳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될까.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았습니다. 예수님도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가셨죠. 근데 바울이 회당을 찾았던 목적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있다. 원래 이거를 설교하려고 주제를 잡았던 건 아닌데,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어제 들었던 생각이 이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냥 토요일 저녁까지 잘 쉬다가 일요일날 교회를 찾아서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자.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느 곳에 도착하든지 먼저 이 동네에 교회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까지는 못 가시더라도 이번 주일에 내가 갈 교회가 어디가 좋을까. 여러분 여행하실 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미리 찾아놓지 않으시면요. 50%는 못 갑니다. 저도 과거에 출장을 다니면서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가 그 가운데 없을 때. 외국에 갔는데 그렇다고 또 교회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뭐 30분 1시간씩 가고 쉽지 않고 그때는 저희들 사실 출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아니 형편도 못 됐고 호텔 근처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고민하는 게 그거였어요. 어딜 가면 교회가 어디 있는 건지 찾아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큰 호텔은 대개 호텔에 채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저는 근처에 항상 교회가 있어서 예배 드리는 데는 큰 시장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갔더니 아마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던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임들이었음을 우리가 13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과 이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 도아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가 바울이 하는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아마 대화를 나누다가 바로 아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이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요. 두아디라 시에서 온 자세곡감 장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숨기는 자였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기억나세요? 4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사실 아시아에 있는 섬인데요. 이 루디아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시아에 있다가 마게도니아로 이주한 이민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출장을 왔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곳에 집이 있었다는 기록을 볼 때 이민 온 여자로 보입니다. 그가 두아디아 사람이었지만 빌립보에 와서 이제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이제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고 그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루디아가 이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빌립보에 있는 동안 그 집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유럽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온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이제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보내셔서 거기에서부터 바울은 실제로 2차 전도 여행인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로 내려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로 배를 타고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환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초행선지가 결국은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 세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이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 사역이 2차 전도 여행 때 일어나고 3차 전도 여행은 거의 대부분 에베소에서 보내고 바울은 잡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잡혀 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로하여금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생기고 이제 복음이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마게도니아로 가서 유럽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 그리스에서 시작한 기독교가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가는 역사가 이제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아프리카로, 남북미주로, 또 아시아로 전파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기독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빌립보에서 신자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첫 회심자가, 유럽의 첫 회심자가 루디아였고,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요. 성경 퀴즈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야 여러분 귀에 상 나올 것 같습니다. 유럽의 첫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뭐 로마 뭐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기도하러 갔다가 다시 그곳으로 이제 간 것 같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머물다가 가다가 길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물론 여기는 이방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 점치는 것은 성경이 엄하게 금했던 행위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점을 치거나 뭐 이런 미신적인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는데, 여기는 빌립보였기 때문에 율법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이렇게 보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은 파트너를 만난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와서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끔찍하겠습니까? 네, 글자로만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번 당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을 당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잠잠하라 항상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귀신과 하나님이 동업을 하고 있는 건가 오해할 수도 있겠죠. 바울의 사역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는 게 바울을 이제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적이라도 우리 편을 들어주면 같이 뭐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러는데요.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할 때 아무하고나 연합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복음을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사역을 해야지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종교, 다원주의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될 소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사람이 여러 날을 이같이 하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그가 심히 괴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루 이틀 참았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와서 소리를 지르니까 결국은 바울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서 이제 그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겠죠. 점치는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주인들이 보고 있다가 아마 그 여자의 주인들이 그 여자를 통해서 아마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점을 치게 함으로써. 그런데 이제 크게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관원들에게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우리 빌립보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원이 신문도 하지 않고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때리고 가두게 합니다. 이건 사실 로마 법상 불법입니다. 재판 없이 구속할 수 없는데 이 관원이 아마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로부터 스폰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아오니까 그냥 가둬버리고 두들겨 패고 가둬버렸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서 졸지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잠깐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그러면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16장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두 번째는 아니겠지만 몇 번째 안에 드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귀신 들렸었는데 바울로 인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다른 귀신을 섬기러 갔을까요? 알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아마 이 여종분은 바울의 제자가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만나실 때 한 사람 더 추가합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렸던 여종, 과연 예수를 믿었을까? 한번 천국에 가면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루디아와 귀신 들렸던 여종, 그러나 이 사람들의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 사람은 사업을 하는 아주 부유한 이방인이었고, 이 사람은 귀신 들렸던 종이었습니다. 천한 종의 신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인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주여, 어찌하시려나이까? 막 이렇게 원망을 하지 않겠어요? 복음 전화가 감옥에 지금 들어갔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보고 마게도냐라고 보라고 하시더니, 우리 감옥에 쳐넣으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막 원망을 했을 텐데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누가의 기록을 잘 보세요. 한밤중에, 이 한밤중에라는 말은 딱 문자 그대로 밤중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런 밤과 같은 시간입니다. 자, 영혼의 밤중이다 생각했다고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있더라. 제가 추가합니다. 죄수들과 간수들이 있더라. 왜 죄수들이 듣더라 라는 기록을 누가가 남겼을까? 아마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저쪽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 이상한 것 전하더니 갑자기 잡혀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찬송을 합니다. 저 사람들 졸았나?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무슨 찬송을 합니까? 또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아마 죄수들과 간수들이 다 귀담아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강가에서 처음에 일어났었는데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일어났고, 세 번째로 놀라운 역사가 감옥에서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듣습니다.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뭐 그런 찬송이 있겠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빌립보 사람들을,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하나님 우리를 왜 감옥에 넣으셨습니까? 아마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죄수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까? 또 간수들을, 로마 군사들을 구원하시려니까?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이 사람들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뭐 우리를 구원한다. 지들도 잡혀왔는데 우리를 구원한다 그런가? 처음에 감이 안 잡혔을 겁니다. 그들은 육적인 구원만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은 사람들이, 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 육신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계속해서 그들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우리 분명히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한다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그들이 의아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 사람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퍼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집니다. 간수가 자다가 함께 들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법은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들이나 군인들이 그 죄수를 놓치면 대신 그 사람 죄수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안에는 사형수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고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앉지 말라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아마 바울과 실라가 다른 죄수들이 도주하려는 것을 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러다가 바울과 실라가 크게 위험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몇 사람은 도망갔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듣다가 그들이 나가지 말라고 했을 때 아마 그대로 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와서 보니까 죄수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너희들 왜 도망 안 가냐? 그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왜 도망 안 가고 있느냐? 나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그런데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아마도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다 귀담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바울과 실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사람들이 왜 잡혀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들이 도망하지 않고 그대로 감옥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기에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감옥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말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것도 없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 간수가 어떻게 예수가 누군지 알겠어요. 아마도 내 생각에는 들어와서 잠이 들기 전까지는 왜 우리가 잡혀왔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전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이 감옥 안에서 놀라운 일이 그날 밤에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주의 말씀을 32절에 보시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지금 감옥인데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군가. 그런데요. 34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 이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옥이 있고요. 감옥의 옥상, 그리고 옥탑이라고 그러죠. 감옥 위에 이 간수의 집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와 내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또 32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과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온 가족이 바울과 실라를 씻어주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33절과 34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 있던 많은 죄수들에게 그 관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심시키셨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의 분위기가 조금 살벌해지겠죠. 이제 이들이 석방돼서 교회로 가면 빌립보 교회는 물론 루디아와 기도하던 여인들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짐작에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정도 출석하고 있었겠지만 이 빌립보 교도소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출석을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살벌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감옥은 로마 시민들의 정치범들이나 반역을 일으켰거나 아마 이런 군인들 출신들이 감옥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을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군사도시였거든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군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수들의 상당수도 군 출신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흉악범이라기보다는 그런 정치범이나 이런 사상범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로마 시민들 중심으로 구성이 됐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하는 과정을 우리가 16장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날 갑자기 관원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없이 그냥 무조건 풀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그랬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실제로 바울이 우리가 그냥 무조건 나가버리면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셨는데 그들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지 않겠는가를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20절 21절에 보면 소란을 일으켰고 소요를 일으켰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믿지도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풍습을 전한다. 라고 비난을 하면서 고소했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나가라 그랬을 때 땡큐 하고 나가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이상한 사람들로 남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결국은 이상한 교를 믿는 사람들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명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풀어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모시고 나가라. 그리고 우리가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갇혀 있었던 것을 빌립보 시민들에게 분명히 공포를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항상 바울과 똑같은 케이스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나의 안전이나 나의 편안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 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명예는 실추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우선에 놓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될 것임을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석방된 바울과 실라는 유디아의 집에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그냥 갈 수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더 이상 당연히 유디아의 집을 찾아가야 됐었을 것이고요.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를 염려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사히 풀려나왔고 누명을 벗었다. 안심하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굉장히 권면을 하고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마게도니아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과 처음 회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만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주제들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주관하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평생을 미국에서 살다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죽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미국에 왔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막으셨고 또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뉴욕에서 살다가 스테이칼리지라는 시골로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보니까 뉴욕보다 훨씬 좋습니다. 저는 서울과 뉴욕에서만 50몇 년을 살다가 와서 복잡한 도시에 살다가 와서 이곳에 와서 물론 그 전에부터 그런 걸 느꼈지만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을 어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좁은 듯 보글보글한 도시에서 살다가 여러분들은 아직 젊었기 때문에 그때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사명지이고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그 큰 도시에서 바쁘게 살았던 것이 물론 저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일부였지만 참 피곤했던 기간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기 와서는 오히려 휴양지에 온 기분도 들고 죄송한 말대로 열심히 공부하신 대학교 내려가는 기분인데 열심히 와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지워지고 복잡한 것 환경이 없어지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앞으로 수년 후에 이곳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보내실지 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지만 그 계획대로 인도하실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생에 이제 2막이 끝나가고 3막이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전에는 2막이 끝나면 다 끝났죠. 근데 이제는 인생의 3차막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생의 3막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대를 해보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막으시고 어떤 길을 열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평신도로 있었을 때나 목회를 했을 때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영혼들을 키우게 하셨습니다. 아마 제 인생의 산막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일을 시키시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어디로 보내시든지 하여튼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정말 기대를 해봅니다. 모르겠어요. 빌보로 보내실지 아니면 뭐 러시아로 보내실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내실지.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권면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분명히 아시아에서 삶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계획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을 통째로 잡아다가 몽땅 빌립보로 옮겨놓고 마게도니아로 옮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 이제 익숙하시죠? 모세가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40년 동안 엉뚱한 양치기 생활을 40년을 하게 하셨다가 다시 또 40년 후에는 다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답을 저보다도 이제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은 막으시고 어떤 길은 열어주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을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찾으며 주님이 길을 막으실 때는 멈추고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아수르로 가라겠는 다시스로 도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요. 그 경험은 여러분들이 랭캐스터에 가시면 잘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가서 요나라는 뮤지컬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인생의 항해사이십니다. 성령이 키를 잡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방향을 어디로 트시는지를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다면,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에라도 그 방향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신앙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불복해서 다시스로 가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과 섭리와 능력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립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분명히 불렀는데 그는 아마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가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은 전부 여자였습니다. 루디아를 만납니다. 또 같이 있던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엉뚱하게 반대로 가죠. 여종을 만납니다. 가장 선한 사람.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서 신앙생활할 수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인도하실지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루디아를 만났을 때는 아마 바울도 안도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숙식도 제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종이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증언을 합니다. 얼마나 골치 아프고 황당했을까요? 그러나 결국 그 귀신을 쫓아낸 후에 아마도 그 여종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은 신분의 귀천을 갖지 않습니다. 재물의 유부를 갖지 않습니다. 부자에게도 선한 여종에게도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이제 감옥으로 갑니다. 간수에게 그리고 죄수들에게 복음이 전달됩니다. 오늘 우리는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찬송은 아마 그것을 깨닫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죄수들과 간수를 만나게 하시고 빌립보의 사역이 얼마나 다양하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의 지혜가 찬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막강합니다. 전능하다는 표현이 좋겠죠? 막강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사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전도 행사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 훈련을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되어 있어야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믿는 주님을 주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당황하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골치 아픈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오늘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기록이 나왔는데요. 주님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며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은 세상적으로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디모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디모션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그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헌신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그리고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시면서 마게도냐로 보내시는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저희가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도 막으시고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면 저희들이 체험합니다. 그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는 지혜롭게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장하시며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나의 능력과 나의 말재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